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셸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연방선거법원 재판에서 파면을 면했습니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9일 2014년 대선 결과를 무효 처리해야 할 것인지 재판을 열었고 찬성 3대, 반대 4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선 당시 연립여당에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회에서도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다티아폴라가 상하원 594명의 의원 중 311명을 조사한 결과 테메르 대통령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40%, 임기 전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47%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10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니카이 특사는 오는 12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아베 총리의 진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초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국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9일 귀국했습니다. 정 의장은 아베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필리핀군의 반군 소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10일 미 특수부대가 필리핀 정부군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군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시를 이슬람 무장세력 ISIL과 연계된 반군이 3주째 장악함에 따라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오랜 기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지원이 특히 주목됩니다. 1년 전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군을 필리핀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미군 F-15 전투기가 지난 8일 격추한 시리아의 무인 비행기 드론이 이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격추된 드론이 샤헤드 129 기종이며 전투와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의 비행체를 요격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중부사령부 대변인이 VOA에 밝혔습니다. 또한 시리아 친정부 무장세력이 아이탄프 지역에서 연합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아이탄프 기지 동쪽 60km 지점에서 연합군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이에 미군 전투기가 드론을 격추한 것입니다. 지난 3일 영국 런던 브리지에서 승합차를 인도로 돌진한 테러범 3명은 당초 7.5톤 트럭을 빌려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런던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트럭을 빌리려 했지만 결제가 처리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합차가 아닌 트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범행 차량 뒤에서 점화성 액체가 가득 찬 병 13개를 발견했고 추가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런던 브리지 테러로 8명이 사망하고 거의 50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중국인 2명은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해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이들 중국인 2명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케타시에 한국인이 세운 어학원에서 생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루치스탄주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요충지로 이들이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어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구시보는 이들이 길거리에서 기독교 포교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명에서 5명씩 길거리에서 현지인에게 기독교 영상을 보여주고 예배에 현지인을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America's Got Talent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6일 밤에 미국인들은 한 명의 놀라운 미국 여성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즐겨 불렀던 올해 29살 여성인데요. 18살이 되던 해에 병을 앓고 그만 청각을 잃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된 후로 노래도 부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여성은 삶을 향해 다시 주먹을 불끈 쥐며 노래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공기와 물체의 진동, 성대의 울림, 그리고 이전 기억을 총동원해서 맹연습을 했고요. 바로 6일 무대에 선 거죠. 이날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울었습니다. 심사위원도, 또 청중도, 그리고 시청자들도요. 바로 이 여성의 실력과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이죠. 바로 노래가 말을 해줬습니다. 자작곡인 Try를 불렀는데요. 삶을 향한 강한 도전을 아름답고 부드러운 선율로 또 기타 연주를 하면서 감동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청중과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쳤고요.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한 심사위원은 찬사를 보내면서 자신의 특권으로 이 여성을 예선전을 생략하고 바로 본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골든 버즈 특혜를 줬습니다. 이 여성과 아빠 그리고 심사위원은 무대 위에서 안고 함께 벅찬 감동을 나눴습니다. 이 여성은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장벽을 뛰어넘자고 말이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용기, 세라 버럴리스의 Brave 들어보시죠.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500대 기업 여성 CEO.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이 매출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집계한 포춘 500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집계 결과에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처음으로 이 500대 기업 목록에 진입한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 CEO 가운데 여성의 수가 32명. 1955년 포춘 잡지가 이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 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점입니다. CNN 머니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매출이 전년보다 73%나 올랐습니다. 바로 전기차는 비싸다는 인식을 깰 만한 모델 X와 모델 S 생산도 늘어나서 구매층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도 500대 기업에 진입했고요.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처음 올랐습니다. 참고로 미국 500대 기업의 매출 합계가요, 12조 1천억 달러로 미국 국내 총 생산의 6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00대 기업 CEO 가운데 최고 경영자 가운데 여성은 32명으로 1년 전에 21명보다 50% 넘게 늘어서 사상 최대였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장벽을 의미하는 유리천정이 어느 정도 깨진 듯 보이지만 사실상 32명은 전체의 6.4%로 여전히 매우 적은 수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500대 기업 가운데 1위는 어느 회사가 차지했을까요? 대량 물류 유통업체 월마트가 4,859억 달러 매출로 5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파워볼. 5, 21, 57, 66, 69, 13.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미국의 복권 가운데 하나인 파워볼의 지난 수요일 당첨 행운의 번호였습니다. 이 복권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번호나 그림 따위에 특정 표시를 기입한 표, 추첨 따위를 통해서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준다라거나 번호를 기입하거나 특정 표시를 해서 판매한 뒤에 제비를 뽑아 미리 정한 당첨 조건에 맞을 때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해당 상금을 주는 일정한 규격의 표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워볼은 한 장에 $2로 69개 하얀 공 번호 가운데 5개와 22개 빨간 공 번호 중에 1개, 이렇게 총 6개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되는데요.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수요일 당첨 번호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권의 당첨금이 역대 8번째로 높을 거란 보도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토요일에 추첨하는 이 복권 추첨을 기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당첨 금액은 4억 3,500만 달러였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 3개월 동안 쌓인 액수인데요. 미국 파워볼 역사상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1월 16억 달러였습니다. 파워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권이고요. 미국 43개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연합으로 발행하는 복권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6일자 보도입니다.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최고의 남녀 태권도 선수 12명이 시범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북한 기자 2명도 시범단의 방한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이번 달로 67주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로 미국 내 한국 전쟁 기념물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7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8일자 보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얻게 되는 것은 고립과 난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자주적 역량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한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이산 가족의 상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13명의 송환을 이산 가족 상봉의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서 북한 난민과 망명 희생자에 대한 처우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네, 6월이죠. 6월에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올해로 67주년이 됐는데요. 이 미국에서 6.25 전쟁이라는 것은 그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 이렇게 불리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고 또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하겠는데요. 심층 취재로 한국전쟁 기념물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저기 또 많이 다니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6월이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미국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또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국전 관련 기념물 실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네.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도 어렴풋이 꽤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수치화하고 또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는 한국전 관련 기념물이 100여 개가 있는데요. 네. 40개 주에 산재해 있습니다.
40개 주예요?
네네. 기념물의 형태는 비석이나 벽, 건물, 그리고 기념공원 등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건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윌리엄 웨버 이사장은 자신의 생각에는 미국 한국의 모든 주에 뭐 대규모 도시에는 어디에나 한국전 관련 기념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이라는 거는 자신의 아버지, 또 아들, 또 삼촌, 조카 이런 가족들이 직접 참전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네.
이들을 잊지 않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런 기념물들이 꼭 대규모는 아니라도 마을 단위에도 작은 그런 기념 또 기념물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윌리엄 웨버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네. 윌리엄 웨버 이사장 역시 한국전 참전용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른팔이 잘린 걸로 제가 기억을 네네. 합니다. 네. 자, 기념공원을 다녀오셨는데 일단 워싱턴 DC에 있는 기념공원이 규모가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기념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네.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내셔널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내셔널몰은 저기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직진으로 쭉 내려오면 링컨 기념관까지 이 일직선으로 대규모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네. 그 잔디광장 양쪽으로 건물들이 수십 개가 들어서 있고 또 그 사이사이로 잔디도 있고 또 공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네. 그런데요. 네. 그 한 부분에 서쪽 끝에 이 한국전쟁 참전한 미군 병사들이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셔널몰 하나만 따지면 한 해 2,500만 명이 찾는 아주 큰 관광 명소이고요. 네. 또 이 한국전 기념공원도 역시 매우 유명한 그런 명소입니다.
네.
이 기념공원만 치면 한국전 기념공원만 치면 대낮에 15분만 서 있어도 300명의 관광객이 지나간다고 또 기념공원 관리인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네,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네.
뭐 학생들도 일단은 그 역사를 배우려는 차원에서 수학여행으로도 네. 많이 오잖아요.
네, 정말 많은 수학여행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네. 물론 한국전 기념공원만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 워싱턴 DC에 많은 기념공원들을 보러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의 한 부분으로 한국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전을 배웠냐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아직 안 배웠고 중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중학교 때 배울 때도 뭐 1년 수업 중에 몇 시간밖에 안 배우나 봐요. 한국전쟁
네.
자체는.
네.
뭐 크게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 그래도 이 공원에 오므를 해서 또 이게 계기가 돼서 이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선행 학습이 되고
네.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더 실제적으로 가봤으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들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이 기념 공원이 어떻게 모양으로 어떤 뭐 아주 특징적인 또 그 상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청취자들 위해 좀 눈에 그리듯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기념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숲처럼 생겼는데요. 숲 네. 숲이랑 나무가 많은 그런 공원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 기념공원으로 점점 접근을 하면 이렇게 대리석 바닥이 쭉 깔려 있습니다. 네. 대리석 바닥 왼쪽으로는 이제 UN 회원국 중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런 회원국과 나라들이 돌판으로 하나씩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삼각형 모양의 잔디밭 속에 미군 병사 19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러기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군인들이 V자 형태로 이제 맨 앞에 대장이 딱 서 있고 네. 뒤에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V자로 19명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네.
이 동상은 보통은 돌을 깎아서 동상을 많이 만드는데
네.
이 미군 병사 동상은 강철로 만들었대요.
아.
그런데 그 미국 여기 워싱턴 DC의 기념물 중에서 강철로 만든 동상은 이 미군 병사 한국전 미군 병사 동상이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매우 현실적으로 두려운 표정, 혼란스러운 표정 이런 표정들이
네.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공원에 오니까 어때요? 물어보니까 병사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할 정도로 사실감이 있게 그려져 있고
네.
또 이 그 병사들이 입는 외투를 입고 있는데
네,
그 흐른
우비처럼
우비 네. 네 흐르는 그런 선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조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일반인들이 워싱턴 DC 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네. 한국전 기념공원인지는 몰라도 저기 미군 병사 기념물 동상 있는 그 공원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아주 유명한 그런 동상들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한인 사회가 사실 이 공원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인으로서
네.
상당히 애정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의 폴 마이스토 씨는 이 한인 사회가 이 기념공원에 보이는 애정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이스토 씨는 이제 빗자루를 들고 와서 매우 이른 아침에 공원을 막 쓸고 또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한인들을 봤는데
네.
이게 매우 놀랍고도 기쁜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제가 처음 들었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원에
네.
매주 월요일마다 꽃다발이 아니고 큰 꽃 있잖아요.
네.
화환.
예.
화환을 보낸대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감동이 되던데 마이스토 씨가 이 한국인들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지나도
네.
여전히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때는 뭐 관광객들만 오지만 6월 25일이 되거나 아니면 7월에 있는 정전협정 체결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곳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죠. 한국전
네.
관련 행사도 열리고
네.
또 한국에서 고위 관료들이 오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군 관계자나 아니면 외교 관계자들이 오면 또 대사가 처음 취임해도 꼭 이 한국전
네.
기념공원에 가서 이
헌화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그 한국인 관광객도 만나보셨나요?
네 거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도 제가 그때 한 4시간 서 있었는데
예.
한국인 단체 관광객만 해도 한 5팀이 지나갔습니다. 옆에 가가지고 저 같은 일행인 척하고 슬쩍 뭐 소리도 듣고 따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다들 정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눠봤지만 특히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서울에서 오셨대요. 옥진숙 씨인데 이분이 제가 특별히 생각이 나는 이유가 본인이 평양에서 이제 한국으로 월남한 그런 실향민이었어요.
네.
본인이 어렸을 때 5살이던 1951년 일사후퇴 당시에 강을 건너서 한국을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갔다고 하는데 이 옥진숙 씨가 공원에 와서 특별히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또 이제 이국에서 이제 이렇게 전쟁 나는데 피난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을 너무 아주 그냥 희생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미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 경험한 피난민이잖아요.
네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얘기만 계속 해드렸는데요.
네네.
미국에 뭐 100여 개가 넘게
그쵸.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네. 둘러볼 수는 없지만 굵직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부에도 있죠.
그렇죠. 동부 얘기를 했으면 서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부에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전쟁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폭이 10m, 높이가 3m인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이곳에도 역시 수학여행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이 샌프란시스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존 스티븐스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멀리서는 67km 떨어진 산호세에서부터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견학을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있는 기념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다른 곳도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상의 세계로 가보면
인터넷 온라인 공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디지털 기념관이 있습니다. 2011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네.
이 기념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의 영상 인터뷰가 제일 눈에 띕니다. 이분들이 직접 자신들이 체험한 한국전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고 기록물들이 한국전을 참전한 그런 병사들은 지금 한 80에서 90살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곧 다들 이제 얼마 몇 년만 지나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기록물들을 남겨놓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기념관에는 영상 인터뷰뿐 아니라 참전 용사들이 전쟁 당시 찍었던 사진, 일기,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 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이 이 참전 용사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파병됐고
네.
또 한국을 떠날 때 비참하게 파괴됐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눈부신 한국의 발전을 자신들이 알게 됐을 때 자신들의 희생과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다 보상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같이 다 그런 말을 한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고생한 것들, 목숨을 걸고 고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져 있고 그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네, 한종호 이사장의 목소리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미국에 있는 100여 군데를 다 들러볼 수도 없고 네. 굵직한 곳 한두 곳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기념관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조은정 씨 마무리하면서 기념관이 세워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네네.
좀 할까요?
네. 한국전쟁이 뭐 저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한테나 중요하지 미국 사람들한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아들, 아버지, 삼촌, 조카 이런 가족들이 내 이웃 사촌이 참전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고
네.
또 직접 나의 친척이나 뭐 이웃 사촌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나가라고 나라가 국가가 불렀을 때 이 국가에 응답하고 헌신하고 또 이 요구에 따랐던 그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미국 국민 전체들에게 있어서 또 그러한 정신을 후대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이어나가자 뭐 이런 결심이 있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전쟁과 그 고통 또 희생의 가치 또 결과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또
네.
후세 교육을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 전쟁의 고통과 희생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해드렸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조은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글스가 부릅니다. 데킬라 선라이즈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올해 초 남다른 포부를 밝혔던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Orphans in our network to gain job skills so that they can have a life without depending on us. Children who are the result of
지난 2003년 시카고 내 한인 2세가 설립한 크로싱 보더스의 대표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댄 대표는 2017년 새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는 데 주력하고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에게서 태어난 2세들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주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댄 대표는 밝은 목소리로 상반기 성과를 밝혔습니다.
One of the best first quarters we've ever had. We've raised 20% more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than we have in the first quarter of any year.
상반기 기금 모금이 다른 해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20%가 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지난 5개월 동안 50명에서 75명의 중국 내 난민이 단체에 연결된 점을 꼽았습니다. 댄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탈북 여성들로 거의 대부분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댄 대표는 9명의 중국 내 조선족을 고용했다면서 늘어난 기금으로 활동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댄 대표는 미국 내 기관과 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며 직접 기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댄 대표는 오는 13일 버지니아의 한인교회에서 단체 활동을 소개한다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는데요. 올 하반기 역시 기금 모금 활동과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구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링크는 단체 설립 이래 630여 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링크의 세라 팔머 구출팀장은 VOA에 올 들어 39명의 중국 내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말했습니다.
So 39 so far in 2017 and most of them have been female. So 33 of them female and 6 of them are male.
구출한 사람 가운데 소녀 4명을 포함해 33명이 여성이고 나머지 6명은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남성 6명이라는 설명입니다. 팔머 팀장은 현재 49개 구출팀이 미국과 한국, 유럽 등 15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팀별로 북한 인권 행사와 기금 모금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링크의 모금 활동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매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연례 갈라 만찬 행사인데요.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200의 입장료를 내고 참석하는 대규모 후원 행사입니다. 미 동부에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주 탈북민 연대가 탈북자 구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현재 중국 내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안에 13명을 구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표는 또 미국 내 탈북자 지원도 구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탈북자들의 요청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지금 제일 절실히 필요한 거는 미국 정착에 대해서 조언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집을 계약을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올해 8월까지도 계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계약 끝나기 전에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사 가시는 건 좀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메릴랜드 1년 더 묵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막내 아드님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입학할 시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는 것도 없고 시험 보고 그리고 또
조부 대표는 올 상반기 성과로 미국 내 주요 대학과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린 것을 꼽았습니다. 미주리 주립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강연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연설 등이 미국과 해외 주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로 이어졌고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미 중서부 시카고 지역에서 탈북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며 1대1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단체 애녹의 홍성환 대표는 올 여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더 많은 탈북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며 재정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 지금 같은 공간을 다른 지역에 개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2001년에 출범한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매년 학술 포럼과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BOA에 오는 10월에 출간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탄압이 계속 심각하고요. 특히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체포를 당해갖고 강제 북송당한 여성들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12호 정거리 교화소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이, 여성 수감자들이 수감자의 약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천여 명 중에 1000여 명이 여성 수감자예요. 그 1000여 명 가운데 약 80%, 800여 명이나 강제 북송을 당한 여성들이에요.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이런 내용이 이 단체의 감춰진 수용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실려 있다며 올해는 새로운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여론이나 국제 언론이 잘 모르거나 잘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불법 구금시설이 존재했는데 세계 여론이나 국제기구들이 잘 몰랐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를 하여 자세히 연구를 하여 탈북자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증언,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그러한 조사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연구 자료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도 담길 겁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올해 연구한 내용의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일부 공개되며 오는 10월 두 차례 포럼을 통해 총 4권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네, 김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채권 문제를 두고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과 제임스 매디슨 의원의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처음 채권에 구입했던 원래 주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설립된다면 앞으로 차감 문제를 협상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도 더 쉬워질 거라 믿습니다.
국가의 부를 어느 한 곳에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해밀턴의 주장을 지지했고요. 더 많은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시켰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2부 미국 정당 제도의 시작.
공화당은 연방당이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이 전국에 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무제한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은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은 같았지만 정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달랐습니다.
공화당은 농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박한 농민들과 서부를 개척한 정착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혁명을 통해 민중의 힘으로 왕권을 몰락시킨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보다 많은 국민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연방당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세력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정당이란 건 이 시기 미국에서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정당이 뭘 해야 하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규정된 법이 없었고요. 정부 관리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나던 해인 1792년, 전국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통령 역시 다시 한번 연방당인 존 아담스에게 돌아갔고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2차 임기가 계속되던 1793년 공화당은 하원을 통해 알렉산더 해밀턴을 압박했습니다. 하원은 재정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해밀턴의 정치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은 행정부의 자금 차용 계획과 대출 계획, 그리고 세금 징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사실을 의회에 통보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이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해밀턴 재무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회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은 재무부 활동에 대한 4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해밀턴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직한 일에 연루된 사항이 없는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아무런 부정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원은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들며 해밀턴을 공격했습니다.
해밀턴 재무장관은 외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은행에 지나치게 비싼 이자를 지불했고 의회가 통과시켰던 정부 자금 사용에 대한 법률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회의 압박이 가해지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재무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 5년 동안 해밀턴은 누구보다 많은 정책을 제안하며 국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해밀턴은 새로운 나라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마련해놓은 정치적 기틀을 기반으로 운영될 거라는 믿음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796년은 미국 정치사에 큰 변화를 맞은 시기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2차 임기가 끝나는 해였는데 조지 워싱턴은 2차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어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생국 미국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경쟁 후보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방당과 민주공화당 두 개의 정당이 서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경합을 벌여야 했습니다. 연방당은 재무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끌어갔고 민주공화당은 전 국무장관인 토마스 제퍼슨이 중심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1796년 드디어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때 미국은 지금과는 달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요. 차점자가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제도였습니다. 투표 결과 선거인단 가운데 71표를 얻은 연방당의 존 아담스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고요. 69표를 얻은 민주공화당의 토머스 제퍼슨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797년 3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미 합중국의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을 감동시킨 이 귀멍어리 여성, 청각장애인 여성의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신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한쪽 문은 열어두신다.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되지만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그렇지만 누구나 이 청각장애인 여성처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의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다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쪽 창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6년 6월 10일 오늘.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4세였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 공원과 카사 바트노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그리고 곡선만을 사용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가족 대성당.
La Sagrada Familia, the unfinished. In 1883, Antonio Gaudi accepted the commission to continue the construction.
이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며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오늘 필생의 역작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3년 6월 10일 오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소련이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Total war makes no sense in an age where great powers can maintain large and relatively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날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른바 평화 전략을 공개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한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또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이 평화 전략이 모든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냉전 시대 해빙을 위한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